예,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들 해오던 대로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0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의미에서 저희가 일어나서 이렇게 같이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이더라.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 본문이 조금 두 가지였는데, 그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도 좀 본문인데, 제가 좀 길어서 두 개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펴서 같이 제가 읽는 것을 눈으로 좀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어떤 사람들의 죽음, 사도행전에 묘사된 어떤 사람들의 그 죽는 장면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열 사람의 죽음의 목격담이 이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 책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인생의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흥미롭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이 왜이 세상을 살았는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갔는가? 하는 것을 잘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장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웅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은 것도 비참한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시체가 땅 바닥에 떨어질 때 거꾸로 떨어져서 그 부패된 시신에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인상에 이렇게 기억이 되었다. 역사를 흐르고 흘러서 지금까지도 유다의 죽음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 기억에 이렇게 각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보통 사람이 누리기 어려운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러면서도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사도가 되어,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그분과 먹고 자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사도들 중에서, 12명의 이 사도들 중에서도 또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임을 얻어서 중요한 그 재정을 맡는 그러한 참 임무도 담당하는 그러한 자리에도 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마침내는 배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호의를 배반한 인간이 종국에는 어떠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의 이 죽음의 형태가 웅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끔찍하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장렬했습니다. 마치 용맹스러운 장수가 전장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최후까지 적들을 물리친 이후에 힘이 다해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헤롯에 의해서 본보기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 사회적으로는 없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수저 집안이죠, 요즘 말로. 거친 어부의 직업을 대물림 받아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더 권력에 대한 애착도 있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 청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의 이 불같은 성격이 복음을 위해서도 정말 불같이 타올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답게 복음도 아마 천둥 치듯이 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중에도 이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분들이 계시지요. 천둥의 아들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것, 하나님은 메스꺼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마침내 복음에 대한 이 맹렬한 핍박이 헤롯에 의해서 진행되던 곳의 한복판인 이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이 복음과 또 예수님의 이 교회를 사수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열 사람의 죽음 두 번째 시간으로 헤롯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의 죽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일어서서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맨 23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이고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사람의 물리적인 사인, 그 죽음의 이유, 그 사인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기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영적인 사인, 물리적이고 육적인 사인뿐만 아니라 이 헤롯의 영적인 죽음의 이유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헤롯의 물리적인 이 사인은 보니까 맨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모습이 이제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인은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그를 쳤다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 이 세속 역사학자를 비롯한 여러 이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들에 의하면 이 헤롯이 연설 도중에 이제 엄청난 그 복통을 느껴서 그래서 급히 왕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다 듣지 않았고 치료가 다 듣지 않았고 5일 만에 숨졌다 이렇게 뭐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레들에게 먹혀 죽었다. 뭐 우리의 지금 의학 지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세균에 감염되어서 죽었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뭐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현미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균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레들에게 먹혀 죽었다는 이 표현은 글자 그대로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헤롯의 이 살아있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헤롯의 몸을 벌레들이 눈에 보이는 벌레들이 갉아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으로 독특하고 참으로 안 좋은 쪽에서 독특한 그러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헤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왜 도대체 이러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이 헤롯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군중들로부터 최고의 칭송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갑자기 고꾸라져서 죽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다를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과는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20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어떤 통치 관할하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그런데 아마도 기근이나 이러한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역사가들은 이것이 이제 기근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양식의 공급처가 되는 이 헤롯 관할하에 있는 곳에 이제 찾아와서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헤롯에게 아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을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시종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하 시종이었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매수해서 그래서 이제 왕과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얻었고 어느 한 특정한 날을 잡아서 이제 이 헤롯이 참으로 번지르르하게 정말로 그럴듯하게 왕복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왕좌에 앉아서 일장 연설을 이제 늘어놓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 헤롯의 이 호의가 필사적으로 필요했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온갖 아부의 말로 이제 헤롯의 이 비위를 맞췄을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아멘, 할렐루야, 두손 들고 아멘. 뭐. 예. 뭐 그러던 중에 이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야, 이건 도대체 사람의 연설이 아니다. 사람의 연설이 아니문이다. 이건 신의 음성이문이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칭송을 들은 이 헤롯은 하늘 끝까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로 자기가 신인 듯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 열광의 동안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참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자기를 높여주게 될때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비틀즈라는 그 락그룹이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보다 인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락 콘서트에 모인 수많은 그이 젊은 남녀들이 이 속옷을 빼서 집어 던지면서 열광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느낄 때는 내가 곧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에게 이러한 영광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성경적인 관점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히틀러, 김정은, 우리가 볼땐 대단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지금 있게 된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나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는 분,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참지 못하셔서, 그래서 즉시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내리쳐야만 할 정도로 이 헤롯의 이때의 교만한 마음이 극에 달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헤롯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자, 루시퍼, 사탄, 마귀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 14절에 보니까 루시퍼, 이 땅으로 내쫓기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왕좌를 덮고 있던 그룹이었던 이 루시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게 되리라. 분명히 이 마음이 헤롯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루시퍼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역겨워서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땅으로 떨어졌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악하게 만든 자여,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15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에 이렇게 높아져 있던 이 마음은 또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이라고 회자되는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네 개의 왕국으로 정리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왕국이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국이 이렇게 인간에게 왕국이 이렇게 진행될 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국은 금 머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는 은이 되고 동이 되고 철과 진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가치가 이렇게 낮아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왕권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왕권보다는 뭐가 강해지냐면 시민들의 권리, 이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권리, 이제 소위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던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도 어쨌든 하나님이 권력을 주셔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삼으신 것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궁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극도로 교만해져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그 영광에 취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왕이 이 말을 하는 중간에 그렇죠?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 왕국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네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니 일곱 대가 네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하나님 오래 참으신 분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벌써 이 자리에 없죠. 골백본을 더 죽이셨죠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고 참 긍휼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에 참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화가 나서 참으실 수 없는 정도의 교만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처음에 마귀가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헤롯이 그런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가문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헤롯은 이 공식 명칭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이라는 가문, 헤롯은 일종의 가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와요. 눈치채셨죠?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서도 또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그 가문 전체가 이렇게 보면 참으로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이 인생을 사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그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 헤롯 대제입니다. 이 헤롯 대제는 에돔 출신 사람인데,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야곱의 형 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실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15세에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생활 중에서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성전을 재건해 줍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격은 대단히 포악하고 잔인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딸과 자기 아내도 다 죽인 사람입니다. 아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동쪽에서부터 지혜자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을 때 그때 찾아갔던 왕이 이 헤롯 대제였는데, 그래서 천사의 지시로 이 지혜자들이 헤롯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갔을 때 이 헤롯 대제가 아차 속았구나 싶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라면 내가 당연히 처치를 해야지 이러면서 두 살 이하의 아이를 그 지역에서 싹 죽이는 참으로 이 너무 끔찍한 그러한 일을 서스름 없이 저질렀던 사람이 이 헤롯 대제,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또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숙부이자 또 그 왕위를 물려받은 선왕, 직접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아닌데 그 이 숙부가 되는 그런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제가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그다음에 헤롯 이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있는 것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이렇게 누가복음 3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 동생의 아내, 즉 제수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이 안티파스는 이 침례자 요한을 두려워해서 직접 죽이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인 헤로디아가 이 작전을 짜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침례자 요한의 목을 잘라 쟁반에 이렇게 담아서 이 헤로디아에게 가져가는 그러한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집안이 이런 집안인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그 어머니 또 모두 헤롯 대제, 그러니까 즉 할아버지에게 다 죽임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또 감옥 생활도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참으로 보통 집안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이러한 가문에서 이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정치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짐승 같은 자들이 우글대는 이 밀림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그 차지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얼마나 몸부림쳤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 권력은 또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최고다. 내가 이런 자다. 세상에 나 같은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다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의 일인데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어떤 발이 허약한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신들이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러면서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머큐리라고 이렇게 그들의 신의 이름들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소를 끌고 와서 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화환도 들고 오고 이래가지고 이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막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신들로 추앙받은 것이죠. 비슷한 장면이죠. 그러나 이때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들아,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옷을 찢으면서, 너무나 참람돼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뜯어 말립니다. 그래서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서 희생물을 못 드리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헤롯이나, 바울이나.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그 피조물 된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창조자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이 헤롯은 어느 자리까지 떨어졌습니까? 벌레의 자리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는 벌레 같은 인생. 이것이 이 헤롯 아그리파 일생의, 이 아그리파 일세의 이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옥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벌레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 세 번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이 구절을 볼 때, 지옥을 예수님이 묘사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말로 들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묘사에 의하면, 지옥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게헨나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도시 바깥에서 그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 계속해서 거기 불이 꺼지지 않고 어떤 무연고자의 시신도 다 거기에서 태우고 이렇게 되면서 늘 거기에 불이 타고 한 곳에선 벌레가 들끓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벌레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죽으면은 사람이 벌레처럼,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은 그 부활한 몸을 입게 될 때,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이라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지옥에 간 사람도 영생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산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하진 않는 거예요. 영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유지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영원히 유지되는 건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한 몸, 생명의 부활도 있고 정죄의 부활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한 이 어떤 몸을 입고 지옥에 가게 될 때, 그때 그들의 몸이 마치 그 벌레처럼 되는 게 아니냐, 몸 자체가.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옥에, 이 몸을 입고 있을 때그 몸에 벌레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벌레를 언급하셨다는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의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 정확하게 이러한 지옥과 같은, 게헨나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지옥을 먼저 맛보고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것을 다 확신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왕이었던 솔로몬도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욕해 봐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그 사람을 칭찬해 보라는 거죠. 사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더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보면. 성경이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고 그 영이 거만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사람은 이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의 이 모습,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은 부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귀를 틀어막고 일제히 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도시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경건하고, 참으로 유능하고, 참으로 용감하고, 참으로 진실했던 한 그리스도인의 이 불경건한 악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스데반의 이 모습과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이 군중들의 모습이 참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악다구니를 쓰던 그 이스라엘 군중들의 모습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의 쓴 잔을 다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도대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죽음으로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사도 야고보처럼 그야말로 장렬하게 그렇게 이제 죽었어야 했습니까?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가 이 사도들을 도울 어떤 사람들을 이제 선출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사도들이 일일이 그들을 다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헬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쪽이 우리가 조금 이제 소홀히 여김을 당한다. 이제 헬라파 쪽이 이제 우리가 좀 소홀히 여김을 당한다. 이제 이러한 불만을 터뜨렸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사람을 좀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 우리는 스데반이라고 발음하는데 영어에서 스테판이지요. 이 이름은 라틴어에서 스테파누스 또는 헬라어의 스테파노스에서 온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화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승리의 왕관, 승리의 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영어로 쓰일 때 스티븐 또는 스티브, 애칭으로 스티브, 원래는 스티븐, 이렇게 쓰이는 것이고, 스테판이라는 이름도 이제 이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테판은 남성형이고 스테파니는 여성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그 딸아이들의 이제 그 영어 이름을 이제 하나씩 지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제가 우리 큰아이의 이름을 제가 스테파니로 지어줬습니다. 이 스테반과 같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이러한 이름으로 보아서 이 스데반은 히브리파가 아니라 아마도 헬라파, 그리스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님과 믿음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7명 중에서도 5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제일 먼저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름들을 나열할 때 그 순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순서로 그냥 아무렇게나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 앞쪽에 오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안수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6장 8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같은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또한 성경으로 논쟁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 이제 스데반이 이제 어떤 성경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영으로 권능으로는 이 영적인 권능으로는 능히 대적할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대단히 야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독적인 말들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그거 들었다. 이렇게 증언하게 했습니다. 물론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공회에 이렇게 불려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밝히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시면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취조하는 이 산헤드린 기라성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형제들이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약속을 주셨죠? 그러한 언약 자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 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팔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반역한 것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치리자와 구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조상처럼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로우신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여기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데반의 변론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옹호하려거나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하는 그러한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변호라기보다는 규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심판대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은 마침내 이 사악무도한 이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귀를 틀어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당장이라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처럼 화가 나서 붙잡아서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자신의 이름처럼 왕관을 쓴 자가 되었는데 어떤 왕관이냐? 순교자의 왕관을 쓴 신약교회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과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이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풀은 다 시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양초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타지 않습니다. 타면 탈수록 그 길이가 줄어들고 마침내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끝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충분히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그는 가문과 그의 성장 배경과 그의 삶을 볼 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짐승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권력과 어떤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질주하는 그 인생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헤롯 많이 욕할 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인생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상당한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세상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의 상위 몇 프로의 안에 드는 그런 삶을 그런 산 성공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요새의 말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금수저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던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는 꼬라지를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천사를 보내셔서 단칼에 그냥 고꾸라뜨리실 수밖에 없을 지경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삶은 벌레에 먹혀 죽는 벌레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벌레에 불과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 주었습니다. 마귀를 꼭 빼닮았던 이 사람의 이 교만, 결국은 이 지옥을 죽기 전에 맛보는 그런 고통과 함께 삶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뛰어난 언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선천적인 뛰어난 재능이 경건한 믿음과 결합되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과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꼭 빼닮은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은 역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귀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바꿔 얘기해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희가 가룟 유다와 사도 야고보를 보았습니다. 헤롯과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야 하겠습니까?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조금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조만간 죽습니다. 10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후딱 흘렀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다 죽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기억에 참 죽은 그 죽음이 기억되겠습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조금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